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저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을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맴매를 좀 맞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꽤 많이 맞은 편에 속합니다. 네, 뭐 맞은 거는 좀 헤아릴 수가 없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애잡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그래서 아마 신고도 많이 당했을 법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 이 매라고 하는 것과 회초리 그리고 또 가장 좀 인상에 남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구가 점점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죄질에 상응하는 맞춤형 도구, 저의 그 성장과 함께 이 죄가 계속해서 대범해지는 이에 맞서서 저희 아버지도 그 도구를 강화하셨습니다. 네, 그 사용한 그 도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의 체면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면서 저희 아버지는 뭐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로 하셨겠죠. 그러다가 예,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저의 어떤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절대 이게 말로 해서 안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시면서 아무래도 회초리와 몽둥이를 좀 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뜬금없이 맞아본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접해서 읽을 때에 참 읽기가 괴로운 성경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날 그렇게 박살나는 그런 소리가 나고 맨날 깨지고 맨날 혼나고 맨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것도 매번 다른 경고의 메시지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골고루 풍부하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참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입장을 잘 이해하는 저로서는 아 이스라엘 좀 그만 좀 이제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좀 제발 잘 알아듣고 이제는 반성도 좀 하고 그만 맞고 이제는 하나님도 좀 그만 때리시고 빨리 해피엔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이사야를 참 힘겹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제가 그랬듯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번 일은 제대로 내가 걸렸구나. 나쁜 일인 줄 알고 계속 해왔는데 올 게 왔구나. 라는 심정으로 이제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으로 그 매를 맞게 되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 매를 맞는 것일까요? 아, 아버지가 날 생각하셔서 아, 날 사랑해시고 내가 잘 되라고 아, 이렇게 때려주시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아버지의 진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 제발 좀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그만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매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아버지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종아리와 엉덩이가 너무 아픈 나머지 엎드려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는 그곳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면서 흐느끼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그 심정을 진심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체벌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심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반성했었던 거죠. 물론 그 다음에도 제가 맞을 일을 계속 하긴 했지만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와 그 심판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고대했던 그 해피한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회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평행선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다, 불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되는 나라, 하나님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변화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나라와 백성들이 세워지고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그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라가 잘 되는 것,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부흥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분명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왕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런 도구가 된 것도 나는 잘 모르겠고 내가 가진 힘 좀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참견을 하시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내가 영토를 좀 확장해 나가는 데 사용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큰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식민 삼아야 하고 그래서 내 나라가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나라, 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벌벌 떠는 그런 명성을 떨치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고 생각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나라와 백성들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출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른 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거룩함 하나를 잘 챙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낯선 이방 땅에 이방 땅을 밟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풍부한 곡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농사법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입은 화려하고 예쁜 옷들이 자기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의 아름다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매료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 이게 잘 되는 모습이구나. 저게 잘 사는 모습이구나. 삶이 부흥하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들로 장악되었었죠. 이 모습이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유지하는 바람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주어지게 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구나. 이제는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 너희의 뜻, 너희의 계획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다른 말을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다고요. 이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내가 말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로 이런 거라고요. 나의 삶은 이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다고요. 내 실력을 쌓고 쌓아서 힘을 길러서 앞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한데요. 제가 이 순간을 좀 버텨내보려고 좀 이겨내보겠다고 어떻게든 상대팀 진영에 전진해서 내가 골 좀 넣겠다는데 그런 나의 삶의 빌드업에 왜 자꾸 걸거치는 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 뜻, 거룩, 말씀, 순종 이런 전혀 도움 안 되는 말들로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내 마음에 힘을 빼는 말을 합니까? 왜 방해하는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꾸해왔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가 무관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멀어지면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또 일어나는 회복을 통하여 내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관심,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인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인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이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주어진 어려움 속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꿋꿋하게 지켜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힘을 빼려고 하는 이 세상에 갖가진 그런 수단과 말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변화를 내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세워지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이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강행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 누구보다 진심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다시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는 그 진정한 부흥을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심판과 회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는 바벨론과 그 바벨론 왕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하신 이유가 아이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해준다. 그런 이유가 아니죠. 그 살펴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한 우리 바벨론이 있네. 이스라엘 네가 좀 더 낫구나. 내가 너 봐줄게. 바벨론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냥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무엇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대세 중인 대세, 바로 아수르가 서쪽으로 계속해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군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딱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영향력을 막으려고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대세는 아수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친아수르, 외교와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서 그 입장으로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요, 뜯어 말렸습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지금 의지할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유다 자신들이 느끼기에는요,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면 아,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질 못한다. 그런 막강함을 이 남유다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고 그들 모두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을 더 망가뜨렸습니다. 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다른 나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온갖 나라의 민족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서요, 이주시켜서요, 혼합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개보다도 취급당하지 못했던,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발생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혼합종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 신앙, 그리고 그 관습들, 모든 것들이 섞이고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의미가 점점 사라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유다의 선택은 괜찮았던 것일까요? 남유다도요,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살피면서 언제 그렇게 틀어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 안에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훤히 잘 보이는 것이죠. 너희가 아수르한테 벌벌 떠는데 너희들이 개들로서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너희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연달아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그 노역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으로 와서 3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 조롱당하는 노래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주님께서 그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다.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영원히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할 줄 알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의 그 이름이 지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가하는 힘, 바벨론이 너희에게 몰아붙이는 그 큰 위협, 너희가 볼 때에 너희가 그렇게나 강하다고 믿는 그 나라와 그 왕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 계시다. 이 세계를 평정하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의지하려고 또 붙잡으려 했던 그 아수르, 한 나라의 강함보다 또 너희가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의 위협보다, 그 억압보다 강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갖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수르보다, 바벨론 위협보다 더 강하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마음이, 사랑이 더 강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불어닥친 모든 어려움과 압박이 있습니다. 가진 문제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의 결정은, 나의 답은 그것들에게 무릎 꿇고 눈치 살피고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꼬꾸라지는 모습, 의지하려는 것들이 꺾이는 모습, 그 위협들이 망가지는 모습, 부러지는 모습,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힘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도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지, 세계관 최강자에게 빌붙는 것, 최종 포식자의 강력함에 붙는다고 해서 내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심한 끝에 내린 최적의 결정, 최고의 선택, 그것이 혹시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확신을 심어주며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부러질 것들이요, 우리를 절벽 앞에 세우는 것이며 곧 추락할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무엇을, 그 어떤 무엇으로 내 삶을 결정짓는 수단과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해서 또 실망하신 거 아닐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큼 급박해졌습니다. 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결정짓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힘이 약합니까? 내가 부딪혀야 할 대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힘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기르면 나아질까요? 실력을 쌓으면 괜찮아질까요? 내가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고 모은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드스타 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버티고 버텨서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탔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다. 기다려라. 버텨라. 이런 말을 자기 후배 가수에게 해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맞아, 버텨야지. 뭐 다른 게 답이 있나? 그런 공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버텨나갈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거를 마주할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은 늘 괴롭기만 합니다. 우리는 좌절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문제와 위협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 견디기 힘든 내 삶의 무게와 크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긍휼하심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망이, 내 확신이, 이 확신이 내 인생을 일어서게 만들고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확신이 되는 삶, 내 현재를 결정하는 그 수단이 되어서 어려움 앞에 있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회복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는 그 심판은 우리를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가장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졌다. 모두 박살이 났다. 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벨이라고 하는 신은 주, 주인, 창조자, 질서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이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1절에 이 벨이 엎드려졌다.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 느보가 구부러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왕도 무너뜨리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평행하게 무너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도 보여주시죠. 2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질밥이던 나의 결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있어 처참히 짓밟히고 망가져버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너덜너덜해진 그 겉모습을 다룬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에 자리한 중심,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것들, 그 우상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 그것도 함께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나 이거 놓치면 이제 내 삶에 앞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을 텐데. 내가 쌓고 쌓아야 그리고 높고 높아져야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믿었던 것들. 내가 많아지고 내 몸집이 다 커져야 내 마음이 안식을 얻어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내가 여유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 아닌가 라고 여겼던 희망.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 바벨론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며, 뭐지? 야, 내가 이거 놓치면은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말끔히 정리된 그 가운데에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단 한 가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그 기회를 이 이스라엘이 붙잡게 되었다. 그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계기가 삶의 위협과 문제들로부터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서 다시 시작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 기회를 갖게 하셨다. 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아, 내가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셨구나. 아,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할 게 못 된다라고 나는 그때, 이때까지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구나.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삶의 내용. 그 삶의 내용을 다시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다시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 떨고 까불면 혼난다? 깨진다? 망한다? 매맞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적자에게 괴롭힘받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모든 것들을 끝낼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버텨라.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 감사해라. 미리 그 기쁨을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분명 곧 일어날 일이다. 결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연도 아니고 해프닝도 아니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흐름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야, 이스라엘아, 이 바벨론의 심판을 좀 바라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낸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들의 범죄를 너희들도 함께 바라보며 너희의 우상도 너희의 주인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 죄를 좀 깨우치라. 제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또 심판받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라. 누가 진정한 신인지, 섬길자인지, 여호와인지, 구원자인지 그것을 제발 보고 알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본연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나라의 그 진정한 부흥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큰 위협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이 내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시기 위함이 아닌 다시 시작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결정지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샘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